저희들은 지금 룻기를 5주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룻기는 영적인 흑암기인 사사시대에 두 명의 과부들의 인생과 그들의 믿음에 주목하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먼저 모압 이민 생활로 떠나갔던 10년 그 이민 생활 만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먼저 이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남은 두 이방 며느리로 하여금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신은 약속의 집이자 자신이 떠나왔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이 룻기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탕자이자 아버지의 집을 떠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잃어버린 양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돌아간 오르바와는 달리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절대로 죽음 외에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그에게 달라붙었던 모압 여인 룻은 이 강도 만난 나오미 인생에 있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았던 삶이 분명합니다. 오늘 1장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그 이민의 역사가 22절 다시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두 여인이 돌아오는 것으로 1장이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버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장소에 이 두 명의 며느리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의 말씀을 보시면 긴 말씀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인 룻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부터 17절까지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던 룻이 거기서 운명적인 백마탄 왕자인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로 보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룻이 다시 자신의 시어머니와 집에서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장이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 마쳤던 것처럼 오늘 본문 2장의 말씀도 고부간에 나눈 대화로 시작해서 다시 고부간에 나눈 대화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성경은 새로운 인물을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합니다. 유력하다. 어떤 번역은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어떤 성경은 부유한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은 영향력 있는 자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게 맞든 이 사람은 유력하고 존귀하고 영향력이 있고 실제로 돈도 많은 부호였다고 합니다. 두 명의 과부를 먹여 살리기에는 충분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성품도 온화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나오미와 지금 룻에게 나타날 절대적인 백마탄 왕자를 소개한 직후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앵벌이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룻을 기록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합니다. 내가 이제 나가서 시어머니 당신을 먹여 살리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불법 체류자이고 이방 여인이고 기술도 없고 나를 써줄 사람이 없기에 밭으로 나가서 만약 나에게 누가 선대를 베풀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것으로 어머니를 공양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23장, 그리고 신명기 24장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어라 라고 합니다. 밭을 추수할 때에 각각의 모퉁이는 남겨두거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추수할 때 혹 떨어진 알곡들이 있다면 줍지 말어라 라고 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오늘 룻과 나오미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버려두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가장 놀랍고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거둔 이 추수의 곡식을 왜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고 왜 떨어뜨린 거 하나라도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만약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모퉁이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곡식을 베다가 추수를 하다가 잃어버렸거든 잊어버렸거든 아니면 다 못하고 남겨두었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는 수고를 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것이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이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거라. 지금 루치 나오미에게 요청하고 나아가서 이삭을 줍겠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배경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선대를 베풀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허락을 하겠다면 내가 그가 떨어뜨린 것들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루체 이 말을 잘 들어보면 현실과 이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상적인 말씀이었고 현실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 곳곳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상황, 그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일 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고 왜 종살이를 했으며 왜 노예 생활을 했는지를 증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했고 나아가서 도덕적으로는 사회의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억압했고 그들을 향해서 남겨두기는커녕 그들의 남아있는 것까지 착취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사회였습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갭이 벌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과 똑같은 삶을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롯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나에게 선대함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통해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것을 해서라도 당신을 내가 먹이겠습니다. 이것이 며느리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나온 루치 3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중요한 인물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교훈을 보기 원하는 부분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루치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합니다.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저자, 룻기의 저자는 우연히 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누가 봐도 그도 알듯이 우연이 아니라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절대 우연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보리 추수가 시작할 한 해의 추수의 첫 시작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도 그리고 루치 나아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었지만 루치의 눈에는 우연히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루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4절 보시면 또 우연히 백마탄 왕자 보아스가 내려옵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먼저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자 그 많은 노동꾼들이 그에게 화답하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작은 일상의 보아스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고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이 꾸리고 있었던 노동자들에게 참 귀한 선대함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악덕 장로 기업주, 자신의 고용인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착취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헌금은 많이 할지 모르지만 동남아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악하게 대하는 수많은 장로 기업주들이 있지만 보아스는 적어도 자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자신의 품꾼들에게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자 그들이 다시 화답할 수 있었던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때 우연히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누구의 소녀냐라고 합니다. 누구의 소녀냐. 보아스는 사원들에게 룻에 대해 물어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여자가 누구이냐라고 묻지 않고 누구에게 속한 여자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어떻게 선대하실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질문이자 복선입니다. 그러자 사원들이 이 룻에 대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쉰 외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불과 하루 반나절이 넘은 시간 만에 모압 여인 또 이방 여인 룻이 그곳에 있는 수많은 노동꾼들과 사원들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는 보아스에게 사원들이 룻을 벗어 칭찬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 살리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뛰어들었던 룻의 모습이 저는 눈에 선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어서 자신의 재가를 포기하고 아비의 집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죽음 외에 내가 당신을 만약 떠난다면 나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신앙의 다섯 번의 고백을 들려줬던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려고 했을까. 그것은 눈에 보아도 선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8절과 9절에서 보아스가 첫 번째로 룻을 대면해서 룻에게 이러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보아스는 룻에게 놀라운 호의를 베풉니다. 그 호의를 베풀기 전에 룻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딸아 라고 내 딸아. 자신의 고용된 노동자도 아니고 자신의 밭에 와서 자신의 경제적인 것에 침해를 주게 될 이방 여인, 버려진 그런 버러지와 같은 이방 여인을 먼저 뭐라고 부르는가?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이 젠틀맨이 뭐라고 이 룻을 보호하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과감입니다. 내 딸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아스가 베푼 선대함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여기 있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라.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라고 합니다. 넌 여기 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보아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방 여인인 룻에게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그 정신과는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빗나간 현실, 이방인의 이 아이덴티티로 그것도 여성으로서 젊은 여성이 어디에 가서 선대함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라라고 합니다. 너가 어느 곳에 가서도 선대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았던 보아스의 첫 번째 배려, 여기 있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9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 룻을 권고하는가? 내가 나의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였다라고 합니다. 너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많은 어려움과 폭력, 그 어려운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길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추수 시절에 추수밭에 여자의 몸으로 정식 고용되지도 않은 이방 젊은 여인이 많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3장에서 보아스는 추수절기가 끝날 때 포도주에 취해서 이 타작마당에서 자는 일들을 벌입니다. 이 당시에 타작마당에서 추수밭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아스가 두 번째 뭐라고 하는가? 내가 나의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보호하기를 건들지 말라고 명하였다라고. 심지어 보아스는 9절 후반부 말씀에서 과간인 선대를 베풀, 만약 너가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거라 라고 합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중동에서 한낮에 떼약볕에 그것도 중노동을 하는 여성이 누가 물을 떠서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식적으로 고용되지도 못하는 이 룻, 누가 그에게 그릇에 가서 물을 길러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상관들이나 받을 수 있는 VIP 특권을 지금 룻에게 프리로 제공합니다. 만약 목이 마르면 마음껏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시거라라고. 그러자 10절에 룻이 놀라운 보아스의 호의를 입고 어안이 벙벙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고 그에게 이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십니까? 13절에 룻의 고백을 보아도 룻은 굉장히 험불한 여자였습니다. 자신이 전혀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보아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들의 마음. 어찌 나와 같은 사람에게, 어찌 나와 같은 개 같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에 보아스가 거기에 대한 놀라운 답변을 들려줍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했던 두 번째 스피치,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내용. 보아스는 분명 많은 사람들을 선대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성품이 분명 그러했던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루츠에게 굉장히 특별한 호의와 선대를 베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보아스는 그 이유를 먼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분명히 들려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너가 강도 만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너의 시어머니,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서 쓰레기로 전락해버린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참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를 반겼던 것이 1장 후반부의 말씀. 나오미가 돌아오자 그를 10년 전에 알고 있었던 베들레헴의 수많은 이웃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라고 하자 나를 마라, 쓰디 쓴 여자라고 불러다오, 나에게 희락, 기쁨 가득 찼다라는 나오미의 이름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고백했던 나오미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오미를 바라봤던 베들레헴의 많은 이웃들에게는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고자 떠났던 모압 이민, 도대체 모압에 가서 어떠한 이민 생활을 했을까? 성공했을까? 자녀들이 아이비리그에 갔을까? 남편이 PhD를 받았을까? 수많은 질문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빈손으로 그것도 이상한 한 여인을 데리고 등장한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 분명히 입에 오르내리는 가식거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기륜과 말륜도 죽었습니다. 그 떠나갔던 나오미의 가족은 모두 죽고 나오미와 동행한 한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은 베들레헴 수많은 사람들의 분명의 시선에 들어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아스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너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했던 선대함과 이웃 사랑이 나와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3장 11절 본문의 제목이자 저희들이 볼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보아스는 3장 11절 자신에게 밤에 찾아온 이 룻에게 룻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이 베들레헴의 성읍의 모든 우리 주위시 유대인들이 모압에서 온 너의 삶과 신앙과 내가 시어머니에게 베푼 선대함을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고 너가 얼마나 현숙한 여자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사들이 미적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심지어 눈이 뽑히고 가늠함과 술 취함으로 모두 전부 버림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운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이 버림을 받고 가문이 쑥대밭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압의 한 여인, 젊은 여인 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 모든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 너의 이웃사랑, 특별히 너가 시어머니에 행한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라고 고백한 직후 보아스는 두 번째 더 중요한 루츠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들려졌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너가 다섯 번이나 너를 간절하게 떠나라고 하는 너의 시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권류와 만류를 듣고도 다섯 번이나 놀라운 고백을 들려줬던 그것들이 우리에게 들렸다라고 해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 당신이 가시는 그곳에 내가 가고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나는 머물고 당신이 섬기는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당신이 죽는 그곳이 내가 죽는 그곳입니다. 이것이 루치 시어머니를 따라오면서 10년간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귀에 분명히, 우리 모든 성읍의 귀에 분명히 들려졌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났지만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믿음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났지만 어떤 여자가 예루살렘,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로 그 발을 씻기며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났지만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집에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그런 익스트라오디네리한 믿음을 주님에게 보여서 주님을 당황시켰던 사람의 얘기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분명히 들려지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려지고 알려져야 합니다. 루스의 믿음은 기이한 믿음이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에게도 볼 수 없었던 믿음이었고, 사사 삼손에게도 볼 수 없었던 믿음이었고, 여룻바울과 누구에게서도 나오지 않았던 독특한 믿음. 그가 만난 하나님은 10년 동안 그의 모든 시댁 식구들을 죽이고 심판하시고 불임과 모든 것들을 가져가신 징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 번영과 풍요의 모압의 신 그모스가 아니었고,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히 곤고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10년간 두고 붙고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베들레헴 모든 성읍에 알려졌다. 이것이 보아스의 답변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선대했던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12절에서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 먼 길을 온, 그 날개 밑에 숨으려고 온 모압의 여인을 그가 찾아왔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한, 무엇이라 축복하니까 첫 번째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보아스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사랑하는 자의 죄를 갚되 3,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것이 질투한 하나님.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자의 은혜를 갚되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나도 경멸하리라. 이것이 엘리의 가문을 멸하면서 주님이 던지신 메시지였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나 역시 그를 경멸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이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20% 30% 할인 쿠폰 찾는 것보다 주님을 더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얘기의 반증은 무엇인가? 주님을 찾지도 이런 쿠폰 하나 얻는 것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루처럼 뒤지게 두들겨 맞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돼지 먹을 것도 없어서 배가 굶주려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려가서라도 주님께로 나오고자 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수많은 민족의 영웅들이라고 했던 사사들, 심지어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으로 수많은 시간들을 탕진하며 육체에 썩어질 것들로 자신들을 채웠던 만에 이 여성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아스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너를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고 보답하실 것이다. 만약 이 하나님을 보답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과 야고보 선교사, 야고보 순교자의 죽음을 봅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집사이자 장황한 긴 구약과 신약을 개통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로 당시 유대인들의 입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마지막 주님 앞에 주님의 영접함을 받고 올라갈 때 사도행전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그를 맞이하려고 서셨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번영과 축복으로는 받지 못했지만 믿음의 많은 선진들처럼 바라지 못하고 바랄 것들을 받고 약속을 받고 갔지만 받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실 것이다. 경멸히 여기는 자는 경멸히 여기실 거고 이것이 복음, 이것이 하나님, 나를 전심으로 찾아야 만나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주님의 말씀.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두드릴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누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가? 믿음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어? 저는 그런 사랑을 입지 못했는데요. 장로교의 교리라면 주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모태에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에게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오늘 루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연히라고 하며 루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지만 루트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당신과 함께 하겠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며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움직인, 가만히 앉아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럼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약속을 받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시대 식구들을 통해서 들려졌던 그 믿음을 마음으로 받고 믿어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죽는 그곳이 내가 마지막 죽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축복을 하는가? 너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이것이 보아스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라고 합니다. 너는 주의 날개 아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이다. 그러기에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풀 보상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나를 통해서 너가 먹을 것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다른 밭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올 한 해 동안 인컴을 받고 소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보응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하는 보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응인데 그 보응은 풀, 아주 온전한 보응이다라고 근데 웃긴 게 있습니다. 이 축복을 들려준 보아스를 하나님이 루체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 루체 배우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 번 루츠를 축복하지만 하나님은 그 보아스의 축복을 받으시고 보아스를 들여다가 루츠를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보응. 그리고 그 가문에서 다윗과 메시아가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였고 죽는 그날까지 자신들이 메시아의 선조에 들어갈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아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룻을 축복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들어서 룻을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는 사람으로, 구속자로 세웠습니다. 13절에 보면 룻은 이 고백과 이 축복을 들은 뒤에 다시 한번 험블, 겸손하게 자신을 시녀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시녀를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리둥절해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보아스의 VIP 축복이 더 여기 증거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고백을 마치자마자 자신의 식사 시간에 루츠를 자신의 테이블로 초대합니다. 자신의 테이블에 초대해서 같이 상을 차리고 식사를 하는 데서 마치지 않고 떡을 먹고 너의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합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야 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테이블로 와서 자신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쉐어하자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그 곡식을 주고 룻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돌아갈 때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 음식들을 투고해서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는 15절 루체 뒤에서 자신의 종들에게 몰래 또다시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거라 라고 합니다. 이 이방여인 루츠를 가장 최고의 베스트 스팟, 곡식 단 사이, 가장 많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해달라고. 왜? 많이 줄 수 있고. 그리고는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라고 합니다. 인설트 하지 말라, 모욕하지 말아라고. 몇 푼 줘놓고 생색내고 인색하지 말고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네 하인이라고 네 종이라고 네가 고용하는 사람이라고 그의 인격을 상하게 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인설트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함. 그리고 마지막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그를 위하여 16절 말씀을 보시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일부러 버리라라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온 이방 여인 루츠를 선대하는데 그것이 어떤 젠틀맨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대를 합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어떤 무시를 받고 혹시 마음에 상할까봐 몰래 계획을 짭니다. 누가 유력하고 부호하고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좋은 스팟에서 죽게 하고 일부러 자신의 종들에게 떨어뜨려주게 합니다. 다른 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오너들이 절대로 코너를 남기지 않고 절대로 이삭을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것까지 싸그리 주워다가 아무도 심지어 개들도 먹지 못하게끔 황량한 밭을 만드는 데 반해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일들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루츠를 향해 했던 선대함. 이것이 루치 10년간 시댁 생활에서 자신의 시어머니와 죽은 남편들에게 했던 선대함. 이것이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대함. 루츠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죽은 것을 가지고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 무려 29파운드에 가까운 당시 성인 남성이 한 달 가까이 일을 해야 벌 수 있었던 보리를 수확해 가서 물론 철저한 보아스의 배려 때문에 그리고 루스의 성실함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돌아갑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내용, 자신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보리 수확과 진귀한 식사를 가져다 주자 시어머니가 너무 당황해서 19절에 묻습, 어디서 도대체 일을 하였고 너를 돌본 사람이 누구더냐, 그에게 복이 있길 원한다. 그러자 19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라고 루스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나오미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 그를 축복합니다. 그러고는 무엇이라고 축복하는가? 그가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구나. 살아있는 자신과 자신의 며느리를 선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자신의 가문을 지금 보아스가 선대하고 은혜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 저희들이 3장과 4장에서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가 앞으로 어떻게 엘리멜렉의 가문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나오미와 루즈에게 어떠한 마지막 노년의 삶을 선물하는지 루체 기자가 이것을 기록할 겁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깨닫고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 중에 하나이고 우리와 가까우며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리딤을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묻기 후반부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자 내용입니다. 그러자 21절 루치 나오미의 깜짝 놀라는 고백을 듣고 다시 보아스가 자신에게 해준 얘기를 들려줍니다. 올 한 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저에게 퍼머넌트한 잡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22절 나오미가 당부한 다른 사내들을 만나지 말고 다른 아무도 만나지 말고 일단 그 밭에 나아가서 일을 한 것이 좋으니라. 그리고 룻기의 저자는 23절에서 약 한 해의 보리 추사와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루치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머물렀다라고 결말을 짓습니다. 오늘은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한 그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자 앞뒤에 있는 이 말씀을 갖고 저희들이 교훈을 새기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전형적인 메시아의 모델입니다. 보아스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자신에게 나온 이방 여인 룻과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 절대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선대했는가? 다른 밭에서 헤매이며 먹을 것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많은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했습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심지어는 목이 마른 그녀를 통해서 미리 준비된 식수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도 해줬습니다. 자기의 상으로 초대해서 자신이 먹는 음식을 준 것은 물론이고 가장 좋은 스팟에서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것들을 희생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함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곡식단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서 그가 알지 못하게 다 가져가게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모욕을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하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경멸히 여깁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째, 강도 만난 사람. 자신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오는 사람. 아무짝에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지르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왔던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제자들 심지어 예수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애원복권했던 사람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 하셨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대하시고 좋아하시는가 돼지게 두들겨 맞은 사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남은 이방인 며느리와 어떻게 앵벌이를 해서 살아가야 될지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모델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고 선대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보아스입니다. VIP 특혜를 주고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인격적으로 상하지 않을까봐 상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보호 아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선대하고 나중에는 진심으로 자신이 그 보응을 하는 대상으로 구속자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사람들 오늘 우리 반석교회 모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런 모든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심령과 성령과 생명에 붙들리는 저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다른 시대와 다른 삶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내면은 주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매일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보아스와 같이 고귀한 믿음과 선대함으로 그들을 돌보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같이